이사야 52번 메시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른 네 단계 안에서의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 세 번째.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앞에 두 메시지에서 본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의 네 단계를 다룹니다. 온 우주에서 그리스도는 가장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네 단계, 곧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거치셨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주로 이 네 가지에 관해 말합니다. 우주 안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승천의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볼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아버지께서 정사와 권세, 즉 악한 천사들의 권세를 벗기셨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도록 창문을 열어줍니다. 그때 이전에 사탄은 한 무리의 천사들을 꿰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자신을 쫓는 추종자들이 되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불리는데 이것은 사탄 밑에 공중의 정사와 권세들, 즉 악한 천사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기에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 사이에 심지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는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명백히 볼 수 있는데 그 구절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그가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의 대명사 그는 12절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동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골로새서 2장 15절만이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 가운데 보이는 것 뒤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온 우주 가운데는 두 광경이 있는데 하나는 보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거기에 보이는 광경이 있었습니다. 거기 서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병정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놓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구경꾼들은 그 광경을 보았지만 그들은 그 보이는 광경 뒤에 다른 보이지 않는 광경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고 또 몰랐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이 거기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기셨고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으며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 안에서 오직 네 가지만이 하나님과 그분이 택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신약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보이는 광경 뒤에 보이지 않는 광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광경은 심지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예를 들면 다니엘서와 같은 책에서 당시 거기에 보이는 광경과 보이지 않는 광경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광경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로로 사로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 포로됨은 70년간 계속되었습니다. 70년이 맞춰질 때 메대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보이는 광경 뒤에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광경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바사 뒤에는 바사군이, 헬라 뒤에는 헬라군이 있었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헬라가 알렉산더의 지휘 아래서 바사와 싸우고 있었을 때 두 군대도 공중에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각 네 단계에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사들도 관련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에 보이는 광경과 보이지 않는 광경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서 보이지 않는 광경이 더 중요합니다. 승천의 단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포로들을 이끌어 그분의 승천 안에서 그분과 함께 승리로 당당하게 데려가심. 이사야 53장 12절 상반절은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탈취한 것이라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탈취한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탈취한 것은 먹이를 의미하고 이 먹이는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가리킵니다. 탈취한 것이라는 말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 전쟁에서 이겨 먹이, 포로들, 탈취한 것을 얻었음을 가리킵니다. 이 한 단어가 우리에게 창을 넓게 열어주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광경을 보게 합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그리스도는 존귀한 자, 강한 자와 함께 그 탈취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와 강한 자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또한 강하십니다. 존귀한 자로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부터 존귀를 얻으셨고 강한 자로서 그분은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둘, 곧 그리스도와 존귀하고 강하신 분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그분이 승리하실 때 얻은 포로들, 탈취한 것, 먹이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시하는 것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상반절인 이 반구절만이 이사야 53장에서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해 말하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먹이를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시하는 것이 있는 이 반구절은 우리에게 넓은 창을 열어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존귀하고 또 강한 분이셨으며 그분의 아들은 전사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와 그분의 부활 안에서 싸우셨습니다. 그분은 그 싸움에서 이기셨고 그로써 사탄의 모든 포로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모든 사람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혔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8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 구절은 시편 68편 4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사로잡힌 자들이란 사탄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말합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셨을 때 그분이 포로들의 행렬, 행진을 이끄셨음을 가리킵니다. 이 포로들은 모든 구원받은 죄인들을 포함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손아래 있는 포로들이었습니다. 사탄은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자신의 포로들이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에서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을 패배시키셨으며 사탄의 손아래 있던 모든 포로들을 사로잡아 그분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는 사탄의 포로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포로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승리의 행렬 안에서, 즉 정복당한 정들의 행렬 안에서 하늘로 이끄셨습니다. 아마 우리는 우리가 이미 하늘에 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을 때 원래 사탄의 포로들이었던 포로들의 행렬을 이끄셨고 이 모든 포로들을 아버지께 선물로 드리기 위해 하늘로 데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이 포로들에 당신과 나도 포함되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께 정복된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도 그분께 정복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결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4장 8절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복해 포로로 삼으시고 승천 안에서 하늘로 이끄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줌으로써 더 높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한 분으로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승리의 행렬을 이끄셨고 이 포로들을 하늘로 데려가 아버지께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은 제가 싸워서 얻은 먹이요 탈취물입니다. 아버지, 이제 이들 모두를 당신께 선물로 드립니다. 당신은 저를 보내셨고 저는 갔습니다. 이제 십자가와 음부로부터 선물을 가지고 당신께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들을 사로잡았고 이 모두를 당신께 선물로 드립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이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모든 포로들을 다시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보이지 않는 장면입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그들을 선물로 만드심.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포로들을 선물로 받으신 후 아들은 이 포로들을 그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변화시켜 그들 모두를 하나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선물이 되었으며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는 이 선물들을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11절은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교회는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교회 안의 각 지체는 교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울은 구원받기 전에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 구원받은 후 바울은 선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사탄의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패배시키셨고 우리를 포로로 삼아 아버지께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의 선물로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는 지금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신해야 합니다. 이제 사탄의 포로 이기는 커녕 우리 모두는 교회의 선물들입니다. 그분의 몸을 위해 에베소서 4장 12절은 선물들인 성도들을 온전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된다고 합니다. 이 건축이 신약의 사역의 유일한 일입니다. 내 부담은 당신을 성직자 평신도 제도 안에 한 평신도가 되게 하여 당신의 기능을 말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선물로 당신을 발전시키고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광경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광경들을 보기를 배워야 합니다. 보이는 광경 뒤에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는 광경 뒤에 보이지 않는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상반절은 보이는 광경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광경에서 발생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의 열린 창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동안 그분은 싸우고 있는 전사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서 죽어가고 계셨을 때 그분은 싸우고 계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싸우고 계시는 동안 아버지께서 그 전쟁에 참여하셨고 악한 천사들이 아버지를 좌절시키려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벗기셨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수치당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해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에 일어난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음부로 내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상의 죽음을 통해 사탄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악한 천사들에게 선포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보이지 않는 광경의 일부입니다. 그 싸움이 있은 후 아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부활 안에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사탄의 모든 포로들을 사로잡아 승리의 행렬 안에서 그들을 하늘로 이끌어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그들을 다시 아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아들은 그 선물을 받아 그들 각자를 선물로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상반절에 의하면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전시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먹이를 나누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승리를 인정하셨고 아들과 함께 그 탈취물을 나누셨습니다. 거기서 그리스도는 탈취한 것, 즉 포로들의 일부를 존귀하고 강한 분이신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아들과 아버지의 전시였습니다. 그런 전시에서 궁극적으로 유익을 얻은 편은 아버지도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든 유익, 즉 탈취물을 얻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얻은 분깃과 아들이 얻은 분깃이 모두 선물로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처럼 기쁜 소식은 우리를 기뻐 뛰게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탄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하늘로 이끌렸으며 아들에 의해 아버지께 선물로 드려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러한 선물을 받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아들에게 되돌려 주셨으며 아들은 우리를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선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신약의 사역의 일을 하도록 우리를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광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광경인 세상적인 오락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광경인 하늘에 속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만물을 소유하고 다스리는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분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주되심 아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주이시며 그들을 소유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만물 위에 머리가 되도록 교회에게 주신 바 됨.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머리가 되도록 교회에게 주신 바 되셨습니다. 때가 찰 때 만물이 그분의 머리 대신 아래 있음. 때가 찰 때 만물은 만물 위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아래 있을 것입니다. 때가 찰 때 그리스도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포함하여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머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찰 때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위에 머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됨.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심은 교회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의하면 우리는 한 인격이실 뿐 아니라 영역과 요소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구속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역과 요소 안으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1장 11절에 따르면 우리는 요소이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귀한 어떤 것, 즉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보물은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의 머리가 되시는 것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만물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먼저 우리를 보물, 즉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분 아래서 계속 만물을 머리이신 그분 아래 합당한 질서 안에 두실 것입니다. 지도자와 구주가 되심.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지도자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지도자.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은 그들이 거역적이든 거역적이지 않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믿는 이들을 구원하는 구주.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구원하는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도자이며 동시에 구주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불신자들에게는 지도자이시고 믿는 우리에게는 구주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되도록 위임받으심.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도록 위임받으셨습니다. 믿는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역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에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으로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역하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위임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땅에 속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렇게 풍성하고 높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 계시며 하늘에 속한 것들과 함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사역하는 분이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다만 그분의 성육신, 곧 그분이 사람 되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과 우리가 그분과 함께 부활할 수 있도록 그분이 부활하신 것만을 포함한다는 이해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틀리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작은 부분들일 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그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늘에 속한 사역입니다. 그러한 사역을 수행하실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주요, 그리스도요, 머리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오늘날 그분은 하늘에서 분주하십니다. 먼저 그분은 자신의 우주적인 몸을 건축하고 계십니다. 예창조 안에서는 전능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만 한마디 말씀하시자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새창조 안에서 그분은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많은 일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또 다니엘 2장의 거대한 형상인 세상에 관해서도 그리스도는 많은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세계 정세는 유엔이 어떤 나라들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온 세계 정세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비록 공산주의가 가공할 만한 체제였지만 러시아에서 단지 70년 동안 존속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전 세계의 지도자이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분주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가지고 재림하시기 위해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안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열 발가락의 단계에 이른 거대한 형상을 부서뜨리기 위해 적그리스도와 열왕과 그들의 군대를 패배시키기 위해 돌아오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과거 45년 동안 모든 나라들은 군사력 분야에서 서로 분주히 경쟁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 것이고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군대를 이끌 것입니다. 두 군대가 거기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분의 군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인 우리를 필요로 하는 이 군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과 결혼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분의 군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는 이들을 위해 중재하심으로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심. 그리스도는 그분의 믿는 이들을 위해 중재하심으로써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는 대제사장이 되도록 위임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교회를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다만 일반적으로 믿는 이들을 위해 중재하고 계실 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각각의 믿는 이들을 위해 중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들어 중재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중재하는 사역은 그분의 땅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의한 하늘에 속한 사역입니다. 믿는 이들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으로써 세율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심.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안내하심으로써 그들을 세율하심으로 돌보는 대제사장이 되도록 위임받으셨습니다. 은혜의 보좌를 만지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는 우리를 그리로 안내하신 분이 그리스도였음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도록 우리를 지성소로 이끄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두십니다. 그리스도는 그러한 사역을 일반적으로 수행하지 않으시고 매우 섬세하게 세부적으로 수행하십니다. 금등대인 교회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듬으심.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는 금등대인 교회들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듬으십니다. 그리스도는 금등대 사이에서 거니시는데 금등대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과 그분의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교회들을 돌보고 계시며 다 타버린 신지를 잘라내심으로써 금등대인 그들을 손질하시고 더 많은 기름을 공급하여 더 밝게 빛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에서 그분이 행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서 얻은 승리의 먹이를 존귀하고 강한 분인 하나님과 함께 나눔. 앞에서 보았듯이 승천 안에서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로서 얻은 승리의 먹이를 존귀하고 강한 분인 하나님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승리의 먹이를 교회에게 선물, 곧 혹은 사도들, 혹은 선지자들, 혹은 복음 전하는 자들, 혹은 목자들과 교사들로 주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완성됨. 그리스도의 승천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항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 먼저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늘에서의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역에서 그리스도는 복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수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사역하십니다. 그분의 당당한 승리로부터 얻은 먹이를 그분의 몸에게 선물로 나눠주심. 둘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분의 승리로부터 얻은 먹이를 그분의 몸에게 선물로 나눠주시는 것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기쁨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형통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쁨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심. 셋째로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예창조 안에서 예창조로부터 새 창조를 산출하고 계십니다. 예창조는 달걀과 같고 새 창조는 작은 병아리와 같습니다.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듯이 새 창조는 예창조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의 예창조의 네 단계 안에서와 네 단계를 통해 그분의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는 그분의 예창조의 네 단계 안에서와 네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창조의 네 단계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의 율법 전시대, 모세로부터 그리스도의 초림까지의 율법시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은혜시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부터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의 왕국시대 등입니다. 이 네 단계를 통해 하나님은 새 창조를 창조하고 계십니다. 새 창조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취됩니다. 이것은 주로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리스도의 땅에 속한 사역인 죽음과 부활은 다만 옛 창조를 끝내고 새 창조를 발화시켰을 뿐입니다. 새 창조를 조성해가는 지속적인 사역은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 안에서 하늘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조성을 완성하기 위해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은 영원토록 그분의 표현과 성도들의 축복이 되도록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과 변화된 새 부분으로 된 성도들과의 연합인 새 예루살렘의 조성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에서는 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계시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땅에 속한 사역과 하늘에 속한 사역을 다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종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이 사역의 더 큰 부분은 그분의 땅에 속한 사역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역입니다. 땅에 속한 사역과 하늘에 속한 사역 모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성으로 완성될 것인데 이 성은 영원토록 그분의 표현과 성도들의 축복이 되는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과 그분의 변화된 세 부분으로 된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표현을 가지시고 영원토록 우리는 축복을 누릴 것인데 이는 바로 네 단계 성육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